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나훔서 2장을 이어보겠는데 나훔서 2장은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도 있고 문학적인 표현도 있고 사실적 묘사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은 여러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전부 하나의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의 이야기는 일찍이 예견되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을 겁박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수르, 특별히 그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상징인 수도 니느웨 성의 멸망이 얼마나 예언대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괴멸되는가, 그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하는데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십시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 파괴한다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흩어버리는 자, 그런 뜻입니다. 누가 누구를 흩냐 하면 여기서 파괴한다고 할 때의 이 파괴는 왕의 어느 한쪽 왕의 승리를 얘기하는데 승리자가 있으면 멸하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 승리자는 누구이고 멸하는 자는 누구일까? 멸하는 자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니느웨 성,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그 문제는 승리하는 자가 누구일까? 여기서는 바벨론과 메대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과 메대를 준비하셨다가 아수르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곰곰이 좀 묵상할 과제가 자연히 생기죠. 우리는 군사력으로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고 또 경제적인 관계에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세상의 통치와 경영자가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인류의 역사는 첫 번째 바라봐야 될 관점이 구속사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 관점에서 눈을 열게 만드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만큼 큰 주제가 없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이해의 근저에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구원사적으로 선교적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는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이 성경 배경에 나타난 나라는 당시 절대국가였던 아수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대와 특별히 바벨론 국가입니다. 뭐 자기네들끼리 패권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지만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 조그마한 누구도 주목할 수 없는 크기의 땅덩어리에 적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복된 소식을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증표로 이 세계의 열강들을 들었다 놨다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결코 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계를 통한 환경, 또 실제적인 환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읽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 한복판을 흐르고 있는 나를 향한 메시지. 거기에는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담아져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 니느웨의 멸망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고 예고했던 바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자,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이 말은 주로 등장하는 게 야곱의 영광이죠. 여러분, 야곱의 영광은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혹시 야곱의 영광할 때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는 구속서부터 완성까지의 구원의 길고 멀고 험한 여정을 얘기합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택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를 험악한 세월을 걸치게 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사연 많은 야곱의 인생을 불순물들을 오랜 세월 동안에 다 뽑아내고 뭘로 만드십니까? 이스라엘로 만들잖아요. 그것이 야곱의 영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라는 고난의 풀무 속에 붙들려가고 남겨지고 폐허되고 빼앗기고 짓밟히고 그런 역사의 고난 속에 있단 말입니다. 니느웨의 성이 멸망함으로써 이제 야곱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훔서가 가는 큰 주제는 두 가지인데 심판과 회복이에요.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자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 심판 아래 괴멸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가 되돌려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야곱은 어떤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누구의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우린 야곱이에요. 철저히 야곱입니다. 야곱스럽고 야곱의 속내가 있고, 그런데 오늘 원수의 괴멸을 통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영광의 수준까지 회복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입장은 무척 공고한 입장이죠. 이제 곧 회복의 날이 멀지 않음을 2절에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 도다.
이 묘사들은 바벨론 군대들이 아수르를, 특별히 니느웨 성을 공격해 올 때 그 무기, 또 전략, 그리고 병사들의 잘 훈련된 날쌘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대적을 치는 것 같지만 사실 높고 높은 하나님의 통섭적인 섭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장본인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4절을 좀 볼까요? 그 이제 모습이 어떠한가?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네. 이 5절이 좀 난해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이게 과연 공격자를 말하는 걸까 아니면 방어하는 자를 말하는 걸까? 이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이 대목에 이르러서 의견이 분분해요. 이 도망가는 자를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공격하는 자를 얘기하는 걸까? 했을 때 이제 보수 진영의 학자들은 침략군을 말한다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왜 엎드러질 듯이라는 표현을 썼는가 하면 그 먹잇감을 향해서 그만큼 맹렬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혔던 유다의 멸망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에서 불붙듯 심판이 맹렬한가를 이런 이제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랜 세월 괴롭혔던 이 아수르와 니느웨이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견되었던 예언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는가. 그것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설명. 우리 이제 막 쫓아가다 보면 넘어질 듯 하잖아요. 그런 이제 동작들이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위를 향한 화급한 마음, 다급한 하나님의 표정들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자,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어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 고고학에 의해서 발견된 니느웨 성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한번 그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해서 찾아보면 어마어마해요. 야, 어떻게 이런 고대 시대에 이런 성벽을 쌓았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의 또 하나의 중요한 천혜의 요새적 성격이 담아져 있습니다. 주변이 전부 수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외부에서 이 성을 함락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거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완전히 견고한 성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외국에서 외부에서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함락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과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천혜적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 성의 지형을 본받아서 많은 고대 국가들이 성 옆에다가 수로를 파서 운영을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물길을 만드는 거죠. 함부로 건네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6절을 보시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이제 여기에서도 좀 난해한 게 히브리 원문에는 정확하게 왕후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왕후라는 말이 무슨 말로 쓰여 있는가 하면 후차부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어는 사실 왕후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번역을 왕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후차부라는 말은 그 당시에 후자부. 이것은 그 니느웨의 왕이 섬기던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의역을 했구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왕후라는 것은 실존했던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또 이 후차부라는 말은 왕후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의미에서는 왕후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 말에는 없는데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당시에 후자부라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왕후라고 의역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일까? 그렇지 않죠. 실질적으로 이 니느웨를 지배했던 정신세계, 신앙세계는 결국 누구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보면 정확합니까? 후자부. 후자부의 영향권 아래 있었으니까 고대 전쟁은 항상 사람들이 무엇과 무엇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그렇죠.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 표현일 것이다. 근데 그쪽의 의견들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이가 파멸된 것은 그 도성을 지배하던 신이 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을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신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이것은 그걸 추종하던 백성들의 그 패망의 결과를 놓고 고통하는 상태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느웨의 성은 천혜에 물길이 있어서 그 주변에 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이 참 알듯 모를듯한 표현으로 써져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물이 어떻게 도망을 가요? 그럼 물 보고 서라 서라 해요? 여기 이제 그 당시 사실적 묘사를 통해서 은유적 의미를 담은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물은 그 도성을 공고히 둘러치고 아수르의 왕을 섬기던 아니 더 나아가서는 니느웨를 지배하던 그 신을 섬기던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여기에선 뭘로 묘사됐는가 하면 그 니느웨 성을 물길로 둘러치고 있던 물로 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키던 자리에서 섬기던 자리에서 바벨론의 붉은 깃발과 붉은 옷을 입은 군대가 맹렬한 기세로 쳐들어오니까 서라 서라 해도 다 빠져나갔다.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순식간에 패망되는가를 마치 그 물이 쑥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싹 빠져나갈 때 그래서 아주 바닥만 남은 상태를 우리가 저기 서해안 같은 데 가면 해질 무렵 보잖아요. 막 그렇듯이 그렇게 번화하고 부흥하고 번성하던 그 우상을 섬기던 니느웨 도성에 그 들끓던 열광하던 군대와 백성들이 썰물 빠져나가듯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그 세상의 그 허구를 좇았던 것들은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이단의 역사를 보면 요 여러분 한강 다리 건너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거기 전도관이라는 큰 회관 같은 게 이렇게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그쪽 지역으로 뭐 요즘 뭐 그저 이단을 다룬 무슨 드라마를 한다면서요? 전 그걸 이제 보진 못했는데 아마 유사할 겁니다. 그 열광하던 사람들. 뭐 심지어는 교주가 씻은 발까지 줄을 서서 사다 먹는 그런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종교 천재들입니다. 그 인간의 약점과 죄성 이런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나의 커다란 메커니즘을 만들죠.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독이 되게 만드는 거죠. 중독이 되면 사람들이 눈이 귀가 다 가려지고 어두워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분위기에 중독이 돼버리면 분별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허구가 드러날 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광경을 이렇게 시적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물은 그 시대의 정권을 옹위했던 백성과 군대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은을 노략하라 9절입니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사실 이것은 니느웨의 것이 아니죠. 아수르 왕의 것이 아니죠. 이것도 사실은 다 뭡니까? 다 남의 이웃나라 침략해가지고 거두고 빼앗은 거예요.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서 전부 늑탈한 것들입니다. 철저하게 그 대가와 보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분하시죠. 다 흩어버립니다. 정당한 결과로 모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을 그냥 공짜로 일한 것 같지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밀린 임금 다 계산해서 내보냅니까? 안 내보냅니까? 다 계산해서 내보내요. 은금을 요구하는 대로 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애굽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는 손해가 나는 것 같고 손실이 생기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했다면 하나님은 계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별 반응이 없으세요. 그래도 난 현실적인 게 좋더라. 아니에요. 현실적인 게 당장은 달콤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산해 줬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고백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세요. 악한 것들이 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속여서 뚱쳐놓을지라도 그게 정당한 결과물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흩어버려요. 니느웨가 천하만국의 군주로서 다 긁어모았지만 이렇게 거덜이 날 줄이야 그 당시 상상을 했겠나 말이죠. 우리는 그 계산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도록.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계산하시면 되지. 믿습니까? 자, 오늘은 9절까지만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 미얀마 선교팀이 미얀마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대상으로 이제 한 주간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요청에 의해서 특별히 지도자들 재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주간 미얀마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한 3일 함께 다녀올 예정인데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일부에 이렇게 나오시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사실 2부보다는 1부가 좋아요. 1부가 시간 효용에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금요 영성 집회가 있죠. 금요일 날 한 주를 마감하면서 고단했던 한 주간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놓고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